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what we eat. 번역하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equal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가 먹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의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우리의 신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매일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를 섭취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건강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섭취하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는데요. 보약을 지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가 몸이 허약한 곳을 진맥을 해서 그에 맞는 보약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체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의 일이 정신의 영역에도 적용이 되죠.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건강과 사고의 깊이가 좌우됩니다. 만약에 성인이 된 사람이 만화책만 보고 연예인의 가십적인 기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수준은 거기에 그냥 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고전 문학 작품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수준은 분명 일반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슨 책을 읽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한 권의 책을 접하고 인생관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한 권의 책을 접하고 인생의 비전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세웠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인생의 책은 중요하고도 소중합니다. 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흔히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리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습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살 때 우리는 종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눈과 그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Living Word, Written Word, Proclaimed Word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Living Word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리빙 월드인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리턴 월드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이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주의, 비블리시즘을 배격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책으로서 오류가 없고 우리를 오류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proclaimed word죠. 이것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인간 설교자에 의해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된다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정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Living Word, Written Word, Proclaimed Word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적인 내용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죠. 유서와도 같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의미는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리스를 구해서 잠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집을 짓고 살듯이 눌러앉아 거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적으로 눌러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과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 공부를 했고 과거에 제자 훈련했던 것에 만족하며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미래가 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형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주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배우고 확신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닻을 내리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됩니까?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특징이죠.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턴 월드를 통해서 리빙 월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 저자를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 중에서 거의 99%가 같다라고 합니다. 단지 1.23%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1.23%의 10%의 차이로 인해서 심팬지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를 따라올 수 없어요. 1.23%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DNA가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침팬지가 인간의 사고를 따라올 수 없듯이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리빌, 레벨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쓴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 통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 저자로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읽지 않겠다. 어떻게 성경을 신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기 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뢰하며 읽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만약 성경 외에 외적인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초등학생의 글을 인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은 성경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즉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개신교를 천주교와 구별하는 점이기도 해요.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열고 읽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감동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다른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안 믿어질수록 더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써졌다라는 둘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믿음과 행위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뜻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으므로 성경을 쫓아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회심한 다음에도 그의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괴로워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어서 펴들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폐부를 찌르는 듯이 박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오랜 방황의 종착역을 찾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면죄부 판매의 잘못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력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의 발견이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오지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던 사형수가 크리스천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한 가정이 변하고 한 나라 전체가 바뀌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언어로 살아갑니다. 말로 우리의 생각과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가죠.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언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언어를 가진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갖는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런 언어가 아닌 절망의 언어나 패배의 언어나 경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 때 그 말씀에 근거해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나는 그 한 책의 사람으로 홀로 앉아 있으며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는 그의 존전에서 그의 책을 펴서 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 책이 웨슬레를 바꾸어 놓았고 웨슬레가 영국과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확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되고 성경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감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